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두려움, 의심, 그리고 아마도 냉담함까지. 눈길 한 번에, 말 한마디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아, 아직까지 행복이란 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내겐 이미 사라진, 영원히 사라진 말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부당한 의심과 잔혹한 진실 사이에서 잔인하게 짓눌려서 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하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삶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라클로의 소설 위험한 관계의 한 구절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라클로의 이 작품은 유독 많은 영화 감독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스티븐 프리어스의 위험한 관계부터 발몽,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스캔들까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리메이크되는 것 같은데요. 금지된 사랑과 욕망, 엇갈린 관계와 파국이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보편적인 소재라서 그런 걸까요? 추석 특집 단편 퍼레이드 다섯 번째 작품도 바로 그런 위험한 관계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안톤 체흐브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지금부터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넨입니다.
혹시 이 영화들 중에 하나라도 보셨는지, 위험한 관계, 발몽,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스캔들 중에 하나라도?
사실요. 제가 영화광인데, 이 영화들은 부담스러웠어요? 못 봤네요.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못 볼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이 제목들을 들으니까,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그 가사의 노래 있잖아요. 사랑보다 아름다운 전쟁.
그 유행가 가사요?
상처군요. 네. 사랑보다 아름다운 상처. 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연애 관계와 감정 조절에 선수인 척했던 주인공들이 한마디로 자기 꾀에 넘어가서 파멸하는 과정이 정말로 드라마틱했는데요. 이재용 감독의 스캔들에 이어서 허진호 감독의 버전 위험한 관계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동아시아 초호화 캐스팅이던데요. 장동건의 장백지, 장쯔이까지 꽤 기대가 되는 작품이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오늘 소개해드릴 러시아 단편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단편 특집으로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오늘 다섯 번째 시간에 고른 작품은 러시아 단편 문학의 대가 안톤 체코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입니다.
영어로 소개된 제목은 The Lady with the Pet Dog입니다.
제목 얼핏 보면요. 개와 인간의 우정을 그린 감동 실화처럼 여겨지는데 착각입니다. 체업은 소소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무질서와 아이러니를 별다른 극적 효과 없이 섬세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 작가라죠. 서머셋 모엄이 이런 체업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장소와 전경, 인물 간의 대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재능을 체업만큼 보여준 작가도 없다. 모엄 말에 따르면 체업을 감상할 때는 사건보다는 사소한 변화나 감정선을 세심하게 따라하는 것이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이 작품은 체홉이 1899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위선, 자기 기만 이런 것들에 젖어있는 남자가 예기치 못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삶과 행복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단, 심상치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죠. 감상 들어가기 전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상과 사연 보내주실 곳은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이틀 전에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난 방송은 다시 듣기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른 첫 음악은 마다나입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함께한 4 Minutes이고요. 이 음악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여기 얼마간의 재산, 얼마간의 학식, 얼마간의 매력을 지닌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40줄에 접어드는 그의 이름은 디미트리치 그로프. 그는 권태에 찌들어 있습니다. 교양 속물인 아내도, 훌쩍 자란 새 아이도, 타성에 젖은 모스크바 사교계도 그저 지겹기만 합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저급한 인종이라 불리는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휴가차 놀러온 얄타의 해변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그로프가 눈여겨보고 있는 대상은 얄타 해변을 강타한 소문의 여인입니다. 일명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금발 머리에 베레를 쓰고 하얀 스피츠와 함께 산책을 다닌다고 하네요. 구로가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저 여자가 남편이나 친구와 함께 온 게 아니라면 한번 사귀어보는 게 어떨까? 그러던 어느 날 구로프는 절호의 기회를 맞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레스토랑 옆자리에 그녀가 앉았거든요.
When the lady sat down at the next table, 3 paces from him, he remembered these tales of easy conquests, of trips to the mountains, and the tempting thought of a swift, fleeting love affair, a romance with an unknown woman, whose name he did not know, suddenly took possession of him. He beckoned caressingly to the Pomeranian, and when the dog came up to him, he shook his finger at it. The Pomeranian growled. Grof shook his finger at it again. The lady looked at him and at once dropped her eyes. He doesn't bite.
May I give him a bone?
When she nodded, he asked courteously,
Have you been long in Yalta?
5 days.
I have already dragged out a fortnight here.
Time goes fast, and yet it is so dull here.
That's only the fashion to say it is dull here. A provincial will live in Beliov or Jidra and not be dull. And when he comes here, it's, oh, the dullness. Oh, the dust. One would think he came from Granada.
She laughed. Then both continued eating in silence, like strangers. But after dinner, they walked side by side. And there sprang up between them the light, jesting conversation of people who are free and satisfied, to whom it does not matter where they go or what they talk about.
여인이 세 발짝쯤 떨어진 옆 테이블에 앉았다. 불온하고 유혹적인 상상들이 그로프를 사로잡았다. 그로프는 부드럽게 스피츠에게 손짓을 했다. 개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얼른 손가락으로 개의 턱 밑을 간지리며 얼렀다. 그러자 개가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물지는 않아요.
뼈를 줘도 될까요? 옳지. 얄타에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5일째예요.
저는 벌써 2주일 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지루하군요.
흔히들 이곳이 지루하다고 말하죠. 벨리오프나 지즈드라 같은 곳에서는 전혀 지루할 줄 모르고 살던 사람도 이곳에 오면 지루해. 이곳은 먼지투성이야라고 하죠. 꼭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온 것처럼 군다니까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둘 다 묵묵히 낯선 사람들처럼 식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난 두 사람은 나란히 카페를 나왔다.
They walked and talked of the strange light on the sea. The water was of a soft, warm lilac hue, and there was a golden streak from the moon upon it. They talked of how sultry it was after a hot day. Gurov told her that he came from Moscow, that he had taken his degree in arts, but had a post in a bank, that he had trained as an opera singer, but had given it up, that he owned 2 houses in Moscow. And from her, he learnt that she had grown up in Petersburg, but she had lived in S since her marriage 2 years before, that she was staying another month in Yalta, and that her husband, who needed a holiday too, might perhaps come and fetch her. She was not sure whether her husband had a post in a crown department or under the provincial council, and was amused by her own ignorance. And Gurov learnt, too, that she was called Anna Sergeyevna. Afterwards, he thought about her in his room at the hotel, thought she would certainly meet him next day. It would be sure to happen. As he got into bed, he thought how lately she had been a girl at school, doing lessons like his own daughter. He recalled the diffidence, the angularity, that was still manifest in her laugh and her manner of talking with a stranger. He recalled her slender, delicate neck, her lovely gray eyes.
"There's something pathetic about her, anyway,"
he thought, and fell asleep.
"시간이, 낭만적인 시간이 흘렀다.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연보랏빛 바닷물 위로 달빛이 금색 선을 긋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무얼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밤이 되었는데도 한가로이 거리를 거닐었다. 그러는 동안 구로프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저는 모스크바 출신이에요.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결국은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됐죠. 한때는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꿈에 연습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그만뒀고요. 구로프가 모스크바에는 집이 두 채 있다는 자질구레한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을 때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그러시군요. 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어요. 결혼한 후로는 2년째 SC에서 살고 있죠. 얄타에는 한 달쯤 더 머무를 것 같아요. 잘하면 저의 남편 이곳에 올지도 모르거든요. 참, 제 이름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안나 세르게예브나라고 해요.
안나와 헤어져 호텔로 돌아온 뒤에도 그로프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가늘고 연약한 목,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 어딘지 애틋한 데가 있는 그런 여자란 말이야.
1 week had passed since they had made acquaintance. It was a holiday. It was sultry indoors, while in the street the wind whirled the dust round and round and blew people's hats off. It was a thirsty day, and Gurov often went into the pavilion and pressed Anna Sergeyevna to have syrup and water or an ice. One did not know what to do with oneself. In the evening, when the wind had dropped a little, they went out on the Gronyi to see the steamer come in. There were a great many people walking about the harbor. They had gathered to welcome someone, bringing bouquets. Owing to the roughness of the sea, the steamer arrived late, after the sun had set, and it was a long time turning about before it reached the Gronyi. Anna Sergeyevna looked through her long net and the steamer, and the passengers as though looking for acquaintances. And when she turned to Gurov, her eyes were shining. The festive crowd began to disperse. It was too dark to see people's faces. The wind had completely dropped, but Gurov and Anna Sergeyevna still stood as though waiting to see someone else come from the steamer.
"The weather is better this evening. Well, where shall we go now? Shall we drive somewhere?"
She made no answer. Then he looked at her intently and all at once put his arm around her and kissed her on the lips and breathed in the moisture and the fragrance of the flowers. And he immediately looked around him, anxiously wondering whether anyone had seen them.
"Let us go to your hotel,"
he said softly, and both walked quickly.
"두 사람이 만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안나와 구로프는 방파제로 산책을 나섰다. 여객선이 드나드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부둣가는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안나 세르기엡나는 안 사람이라도 찾는 듯 오페라 글라스로 배와 승객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런 사이 법석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날은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거세게 불던 바람도 완전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구로포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그대로 서 있었다.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좀 나아졌군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마차라도 탈까요? 그러나 안나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로프는 그런 안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하지만 누군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입술을 떼고 흠칫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윽고 그로프는 안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방으로 갑시다.
Wrong. You will be the first to despise me now.
How could I despise you? You don't know what you are saying.
God, forgive me.
You seem to feel that you need to be forgiven.
Forgiven? No, I am a bad, low woman. I despise myself and don't attempt to justify myself. It's not my husband, but myself I have deceived. And not only just now, I have been deceiving myself for a long time. My husband may be a good man, honest man, but he is a flunky. I don't know what he does there, what his work is, but I know he is a flunky. I was 20 when I was married to him. I have been tormented by curiosity. I wanted something better. There must be a different sort of life, I said to myself. I wanted to live, to live, to live. You don't understand it, but I swear to God, I could not control myself. Something happened to me. I could not be restrained. I told my husband I was ill and came here. And here I have been walking about as though I were dazed, like a mad creature. And now I have become a vulgar, contemptible woman whom anyone may despise.
I don't understand. What is it you want?
Believe me, believe me. I beseech you. I love a pure, honest life, and sin is loathsome to me. I don't know what I am doing. Simple people say, the evil one has beguiled me, and I may say of myself now that the evil one has beguiled me.
Hush, hush.
He looked at her fixed, scared eyes, kissed her, talked softly and affectionately, and by degrees she was comforted, and her gaiety returned. They both began laughing.
Hotel에 도착하자마자 안나는 비통한 감정에 휩싸였다.
잘못됐어요. 당신은 이제 저를 존중하지 않겠죠?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되다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하느님, 저를 용서하세요.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저는 천하고 나쁜 여자인걸요. 저 자신을 경멸하는데 뭘 변명하겠어요. 저는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배반한 거예요. 지금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죠. 제 남편. 그래요.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죠. 하지만 노예인걸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노예인 것만은 알죠. 그 사람과 결혼할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강했고 더 나은 뭔가를 바랬죠. 그래, 다른 삶이 있을 거야 하고 늘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죠.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대로, 제대로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하지만 맹세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는 아프다고 말하고 이곳에 온 거예요. 여기 오자마자 저는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걸어다녔어요. 보세요. 저는 저속하고 타락한 여자가 돼버렸어요. 누구나 경멸해도 되는 그런 여자 말이에요.
안나의 갑작스러운 참회와 순진한 말투에 그로프는 이 상황이 조금 지루해졌다. 당신이 뭘 바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발. 저는 정직하고 깨끗한 생활이 좋아요. 타락은 정말 싫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귀신이 홀린다는 말이 있죠.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귀신에 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만, 그만 됐어. 그로프는 안나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입을 맞추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주었다.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더니 다시 쾌활해졌고 다시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후에도 그들은 매일 만났다. 그녀는 잠을 잘 못 잤다느니 심장이 아프다느니 불평을 늘어놓았고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혹시 천박한 여자로 여기는 건 아닌지 고백하라며 졸라댔다. 그리고 그는 가로수 길에서나 공원에서 근처에 사람이 없을 때면 자주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열정적인 키스를 했다. 그러나 영원 같던 그들의 시간은 안나의 남편에게서 편지가 도착하는 순간 멈췄다.
'It's a good thing I am going away. It's the finger of destiny. She went by coach, and he went with her. They were driving the whole day. When she had got into a compartment of the express, and when the second bell had rung, she said, "Let me look at you once more. Look at you once again. That's right." She did not shed tears, but was so sad that she seemed ill, and her face was quivering. "I shall remember you. Think of you. God be with you. Be happy. Don't remember evil against me. We are parting forever. It must be so, for we ought never to have met. Well, God be with you." The train moved off rapidly. Its lights soon vanished from sight, and a minute later there was no sound of it. As though everything had conspired together to end as quickly as possible. That sweet delirium, that madness. Left alone on the platform and gazing into the dark distance, Gurov listened to the chirrup of the grasshoppers and the hum of the telegraph wires, feeling as though he had only just waked up. And he thought, musing, that there had been another episode or adventure in his life, and it too was at an end, and nothing was left of it but a memory. Here at the station was already a scent of autumn. It was a cold evening.
"It's time for me to go north,"
thought Gurov as he left the platform.
"High time."
"잘 됐어요. 저는 떠나야 해요. 그럴 수밖에는 없는 운명이니까요."
편지를 받자마자 그녀는 마차를 타고 역으로 출발했다. 그가 그녀를 배웅했다. 출발을 알리는 두 번째 벨이 울렸을 때 그녀가 말했다.
"한 번만 더 당신의 얼굴을 볼게요. 한 번만 더. 네, 그렇게."
그녀는 얼굴을 떨면서 말했다.
"당신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늘 잊지 못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부디 잘 지내시길 빌겠어요. 제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군요. 그래야겠죠?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니까. 그럼 안녕히."
안나가 떠난 정거장에서는 가을 냄새가 났고 밤은 쌀쌀했다. 나도 이제 북부로 돌아갈 때가 됐군. 구로프는 플랫폼을 나오면서 생각했다. 돌아갈 때가 됐어. 돌아갔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야만적인 사람들, 의미 없는 대화, 가치 없는 나날들 속에서 구로프는 안나가 미칠 듯 그리웠다. 그는 무작정 SC로 떠났고 마침내 극장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그녀를 보았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구로프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힘겹게 미소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Good evening.'
She glanced at him and turned pale, then glanced again with horror, unable to believe her eyes, and tightly gripped the fan and the lorgnette in her hands, evidently struggling with herself not to faint. Both were silent. The violins and the flute began tuning up. He felt suddenly frightened. It seemed as though all the people in the boxes were looking at them. She got up and went quickly to the door. He followed her. On the narrow, gloomy staircase, over which was written, "To the Amphitheater," she stopped.
"Oh, how you have frightened me! I am half dead! Why have you come? Why?"
"But do understand, Anna, do understand. I entreat you to understand."
"I am so unhappy. I have thought of nothing but you all the time. I live only in the thought of you, and I wanted to forget you. But why, oh why have you come?
On the landing above them, two schoolboys were smoking and looking down. But that was nothing to Gurov. He drew Anna Sergeyevna to him and began kissing her face, her cheeks, and her hands.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e are mad. Go away today. Go away at once. I beseech you by all that is scared. I implore you. There are people coming this way.
Someone was coming up the stairs.
You must go away. Do you hear, Dmitri Dmitrich? I will come and see you in Moscow. I have never been happy. I am miserable now, and I never shall be happy. Never! Don't make me suffer still more. I swear I'll come to Moscow. But now let us part. My precious, good, dear one, we must part.
Hello. 안녕하셨습니까? 그를 쳐다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눈을 못 믿겠다는 듯 두려움에 떨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조율을 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그녀가 흠칫 놀라며 일어나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측면 좌석 입구라고 쓰인 좁은 어두운 계단에서 멈춰 섰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대체 왜 오신 거죠? 왜?
이해해 주시오. 안나, 이해해 주시오.
저는 정말 괴로워요. 언제나 당신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잊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오셨어요?
위쪽 계단에서 두 명의 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로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안나 세르기예브나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얼굴과 볼,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둘 다 미쳤어요. 오늘 당장 떠나세요. 아니 지금 떠나세요.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람들이 와요.
계단 아래서 누군가 올라왔다.
알겠어요. 드미트리 드미트리치. 제가 모스크바로 당신을 찾아갈게요. 저는 이곳에 와서 내내 불행했어요. 앞으로도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맹세해요. 제가 모스크바로 갈게요. 그러니 지금은 헤어져요. 저에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당신이지만 지금은 헤어져요.
안나 세르게예브나 and he loved each other like people very close and akin, like husband and wife, like tender friends. It seemed to them that fate itself had meant them for one another, and they could not understand why he had a wife and she had a husband. And it was as though they were a pair of birds of passage, caught and forced to live in different cages. They forgave each other for what they were ashamed of in their past. They forgave everything in the present, and felt that this love of theirs had changed them both.
Don't cry, my darling. You've had your cry. That's enough. Let us talk now. Let us think of some plan.
Then they spent a long while taking counsel together, talked of how to avoid the necessity for secrecy, for deception, for living in different towns, and not seeing each other for long at a time. How could they be free from this intolerable bondage?
How? How?
He asked, clutching his head.
How?
And it seemed as though in a little while the solution would be found, and then a new and splendid life would begin, and it was clear to both of them that they had still a long, long road before them, and that the most complicated and difficult part of it was only just beginning.
Anna Sergeyevna는 모스크바로 왔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만났다. 겨울 내내 그로프는 안나를 만나러 호텔로 달려갔다. 걱정과 여행에 지친 안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다. 그와 그녀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람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절친한 친구처럼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과 현재 일어나는 일을 서로 응시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들을 바꿔놓았음을 느꼈다. 그만 울어요, 내 사랑. 그만, 그만 됐어요. 이제 얘기 좀 합시다. 뭐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며 자주 만날 수 없는 처지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면? 그는 머리를 감싸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은 곧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그때는 새롭고 멋진 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끝이 아직 멀었다는 사실과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Today's bookmark.
소소한 일상을 아름답고도 절절한 감정의 흐름으로 표현해낸 체홉의 단편,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러시아 문학의 대가이자 특히 단편 소설의 귀재이지만 체홉은 처음부터 단편을 쓰는 것에 진지한 작가적 의식을 가지진 않았다고 하죠. 어디까지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썼다는데요. 하지만 점점 써나가면서 단편 문학만의 매력을 발견한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고자 공을 들이게 되었고, 마침내 현대 단편 문학사에서 혁신이라 할 만한 공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조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의식의 흐름 기법에 근거한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묘사를 자랑하죠. 그것이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는 것 같아서 이른바 회화극이라는 찬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체홉의 말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화,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뭐 사실 굉장히 통속적인 내용인데요. 문장이 아름다워서 그런지 뭔가 아련하면서도 서늘한 것이 요즘 날씨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대가의 경지란 이런 것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선물 목록 소개해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주 아이기스 화진 화장품에서 고기능성 이시오의 워터리치 3종 기초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우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감상하시면서 들으신 음악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좀 전에 들으신 음악은 이런 상황에선 거의 주제가처럼 나오는 음악입니다. Mary McGregor의 Torn Between Two Lovers. 그 전에 들으신 음악은 토리 에이모스의 Edge of the Moon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른 음악은 Kings of Convenience의 I Don't Know What I Can Save You From. 이 음악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단편 특집도 내일이면 마지막이죠. 내일은 반전의 묘미가 기가 막힌 푸시킨의 단편 작품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